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세상. 네, 유튜브를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소개해 주신가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소개하는 날이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부터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채널, 이 통로, 주제는 바로 과학입니다.
오,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자마자 옆에서 너무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게 사실 과학이 참 어렵거든요.
Oh, no. 네. 네.
와, 아니, 뭐, 옆에 외국인 왔나요? 네. 제가 일단은 과학을 별로 즐기지 않아요. 저는 일단 문과 출신이고, 과학에 일단 손을 놨기 때문에, 아, 오늘 유튜브 좀 기대를 했지만,
아, 나가시겠어요?
아니요, 나가진 않을 거예요.
나가세요,
옆에서
지금
좀 들어는 볼 거예요. 네. 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이 과학에 관련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는군요.
네.
에디는 어때요? 이 과학 유튜브 이런 거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저 신기한 과학 나라라고 본 적 있기는 해요.
네. 신기하구나.
네, 뭐 저는 과학하면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떠오르거든요.
네. 별로 즐기진 않으신.
네. 네. 문과구나 너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반가 언니? 반가워. 네. 친구야? 네.
저도 네. 반가워요. 저도 문과거든요.
반가워요.
네. 오, 새 문과생의 이 과학 유튜브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과학의 이미지랑 이 영상들은 조금 다릅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외에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피망이나 김치처럼 먹기 싫어하는 반찬들 네. 맛있는 음식 사이에 끼어서 몰래 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과학을 다루거든요.
아, 네.
그 영상 제목이나 주제가 한 번쯤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영상을 재생해서 이렇게 보고 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과학 지식이 추가가 되는 그런 영상들이에요.
그럼 정훈 씨는 어떤 영상이 궁금해서 이걸 보게 됐어요?
아마 에디랑 테디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두 분 고양이가 야옹하는 이유 모르시죠?
이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고양이가 야옹거리는지?
모르시죠. 다른 울음소리들도 있는데
얘네 다른 소리들도 내요?
네.
막 앙! 막 이런 소리도 내요.
아니요.
이거 저기... 그냥 에딘.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코끼리 아저씨의 두 번째 손 아세요? 모르시죠?
코끼리 아저씨요?
네. 두 번째 손이 있어요?
또 다섯 가지 끌림의 법칙 궁금하시죠?
궁금한데요?
다섯 가지 끌림의 법칙은 우리 테디가 무엇보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뭐 궁금하네요. 이런 네. 오늘 소개할 통로 1분 과학에는 이런 주제들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진짜 이 1분 과학 이런 영상들이 좀 뭔가 관심을 끌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유튜브 이름이 이제 1분 과학이라는 거죠?
네. 네, 이름에서도 좀 어떤 컨셉인지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영상 길이가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로 짧고요. 이분이 화면에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띄워놓고 내레이션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말도 굉장히 빨라서 재생시간 알차게 꽉 채워서 우리는 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영상 바로 들려드릴게요. 강아지와 늑대가 우는 걸 하울링 한다고 하죠.
네.
얘네는 왜 울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영상입니다.
소리는 시작점에서 거리가 2배 멀어질 때마다 힘이 6dB 줄어든다. 예를 들어 1m에서 2m 사이의 소리가 6dB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2m에서 4m 사이의 6dB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4m에서 8m 사이의 6dB이 줄어든다. 그런데 소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향을 더 받아서 나무와 풀이 우거진 숲과 같은 산림지대에서는 소리가 멀리 가지 못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파수가 낮고 긴 저음의 소리는 이런 환경에 영향을 잘 받지 않고 그대로 쭉 퍼져나간다. 또한 소리는 낮과 밤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소리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굴절하는 성질이 있는데 낮에는 지표면이 열을 받아 하층부가 뜨겁고 상대적으로 상층부가 차가워 소리가 위로 굴절되어 버리지만 밤에는 지표면이 차갑고 상층부가 상대적으로 따뜻해 소리가 위로 가지 않고 지표면에 머물러 밤에 내는 소리가 지표면에 있는 동물들에게 더욱 잘 전달된다. 따라서 늑대는 어둑하고 늦은 밤 저음의 긴 울음소리로 드넓은 지대를 장악한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숲속에서 9.6km, 나무가 없는 지평에서는 16km까지 늑대까지 닿는데 이것은 홍대에 있는 늑대가 울면 강남에 있는 늑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이다. 늑대들이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듣고 따라 울어야만 했던 본능이 형성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야생에서 늑대가 죽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다른 늑대 무리의 공격에 의한 죽음이다. 경쟁자를 물리치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수가 많은 늑대 무리는 주변에 있는 수가 적은 늑대 무리를 공격한다. 그런데 아무리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늑대가 울기 시작하고 두 번째 늑대가 뒤따라 울고 세 번째 늑대가 울기 시작한 후 울음을 그친 첫 번째 늑대가 세 번째 늑대의 울음이 끝나기 전에 다시 울기 시작하면 이 울음소리는 첫 번째 늑대 울음소리일까? 네 번째 늑대의 울음소리일까? 늑대는 이렇게 끊이지 않는 하모니를 만들어 무리의 규모를 속이고 주위에 있는 다른 늑대들의 공격을 예방하는 것이다.
네. 제가 굉장히 잘 내는 소리예요.
아우! 이렇게 눈까지 뒤집으면서
뭐 동료를 찾는 뭐 그런 건가요?
네. 너무 외로워가지고 어딘가에 있을 제 짝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우!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의 이 소리가 들리면서 동물의 세계를 한편 보고 온 느낌이에요. 이 늑대 하면 바로 제가 냈던 이 소리잖아요. 네. 아우! 이런 거. 근데 이게 다른 생존을 위한 거였네요.
맞아요. 그 듣고 오신 부분에는 다른 구성원보다 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자기 지위를 과시하는 이런 용도가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그 뒷부분에 나왔던 코러스 울음소리, 늑대 한 마리가 울면 본능적으로 다른 늑대들도 따라 운다는 거예요. 네. 다른 늑대 무리에 공격받는 걸 예방하는 길이라고 해요.
네. 저는 진짜로 이 영상을 접하기 전에 울음소리가 뭐 먹을 걸 찾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부를 때만 이런 울음소리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늑대가 울고 두 번째 늑대가 울고 또 다른 늑대가 울면 그 소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네.
늑대 무리의 규모를 속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소리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수가 울어도 많은 늑대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무리가 공격을 안 할 테니까 뭔가 방어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울음소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반대로 무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혼자 방랑하는 늑대는 함부로 이렇게 울음소리를 못 낸대요.
네.
코러스가 없으니까
네.
솔로 가수는 주변 무리의 목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네.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우는 다른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요?
네, 이유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사냥을 나가지 않고 진지를 지키는 늑대가 우는 건 복귀하는 동료들한테 위치를 알려준 역할을 하고요. 또 몸집이 큰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지원군을 요청하는 울음소리도 냅니다.
네.
또 짝짓기 철에는 자기의 유전 정보를 담은 울음소리로 암컷을 유혹하기도 한대요.
소리에 유전자 네. 정보를 담아요?
네.
대단하다.
이게 다 같은 아우가 아니었어요.
저도 좀 그런 유전자를 한번 담아서 한번 소리를 지르고 싶네요.
지금 담아서 한번 질러보세요.
아이고,
해보세요 빨리.
아 못하겠어요.
소리를 네. 듣고 응답하는 그분도 조금 이상하네요.
네. 뭔가 이미지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화면에.
네. 네.
자 근데 이 통로의 묘미가 이 앞부분에 나왔던 뭐 데시벨, 뭐 소리의 굴절하면서 이런 과학 원리를 설명해 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이 늑대들이 어둑하고 늦은 밤에 울음소리로 그 일대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소개된 거죠?
네. 보통 산림지대에서는 소리가 멀리 가지 못해요. 주파수가 낮고 긴 저음의 소리는 이런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네.
또 소리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굴절을 하는데 밤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표면이 더 차가워지면서 소리가 계속 머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늑대 울음소리가 숲속에서는 9.6km, 지평에서는 16km까지 닿는다고
야,
해요.
엄청 멀리 가네요.
네, 이걸 네. 쉽게 비유를 하면 홍대에서 늑대가 울면 강남에 있는 늑대가 들을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알쓸 신잡 아닌가요? 딱히 쓸 때는 없지만
네.
알아두면 좋아요.
어, 그렇군요. 글쎄요. 이게 어디에 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늑대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면 이 주파수나 소리의 굴절 같은 어떤 이 전문 느낌 나는 영어들이 기억이
네.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밤이 되면 소리가 더 잘 퍼진다 이런 내용을 과학 시간에 배웠더라고요.
네.
학생 때 이런 유튜브 영상을 좀 봐뒀다면 시험에서 한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듭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아,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것이다. 그런 말 떠올랐습니다.
네. 네. 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꽤 많았는지 네. 이 채널, 이 통로의 구독자가 무려 72만 명이 넘어요.
아우,
한국의 과학 유튜버로는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마도 정은 씨처럼 이렇게 과학에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걸 내가 예전에 봤었더라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72만 구독자를 모을 정도면 유튜브를 시작한 지 꽤 됐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되지는 않고 네.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 차이신 거죠?
네.
네. 모든 영상이 17만 조회수는 기본으로 넘겼고요.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756만 번 재생이 됐습니다.
와.
이 채널의 운영자인 이재범 씨는 네. 얼마 전에 이 영상들을 만화로 풀어낸 책도 내셨고요.
네. 그럼 이제 저자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과학 영상을 올리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 원래 뭐 과학 공부를 하신 과학도구나 뭐 아니면 뭐 전문가인가요?
그 부분이 조금 독특한 게요. 네. 원래 이재범 씨는 과학에 관심이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대요.
네. 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당시에 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걸 경험을 하면서
네.
이 말하자면 과학의 경이로움에 빠져든 거죠. 이때를 기점으로 과학의 흥미가 커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서 예전에 정은 씨가 소개해줬던 그런 유튜브 채널 중에 뭐 법률을 소개해주는 로이어 프렌즈, 의사들이 이제 뭐 관련 얘기를 해주는 뭐 네, 닥터 프렌즈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제 본인이 본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개설을 한 건데
그렇죠.
사실 이분은 이제 과학이랑 관련이 없는 분이잖아요.
네.
관심만 있을 뿐. 또 신기하네요. 이분은 이제 과학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느낀 점을 사람들이랑 공유하려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1분 과학 이 채널의 영상들은 과학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인문학적으로 또 나와 어떻게 과학이 연관돼 있는지를 주로 다룹니다.
네.
처음에는 2분이 넘지 않은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정도로
네.
구독자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느꼈으면 싶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1분 과학의 다른 영상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꽤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듣고 오시죠.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인 3만 명을 8년간 추적하며 어떤 부류의 사람이 조기 사망하는지 조사했다. 지난 기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에 비해 안타깝게도 사망률이 43%나 높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높아진 사망률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들 중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대답했지만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보다도 사망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결국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다는 믿음이었던 것이다. 피부암, 에이즈, 살인보다도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믿는 것이 더욱 커다란 사망 원인이 된다는 웃지 못할 결론에 이르게 된다. 스트레스의 반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DHEA 두 호르몬이 나오는데 코르티솔이 너무 많아지면 신체는 성장을 멈추고 면역체계가 망가지며 우울감이 증가하지만 DHEA 가 많아지면 신경퇴화가 억제되고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며 우울감이 완화된다. 또한 DHEA는 집중력과 인지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으로 뇌의 스테로이드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 예로는 DHEA 비율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에서 학점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반대되어 보이는 두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같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스트레스...
네,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건강이 해로웠고요.
네.
긍정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네.
이 미국인 3만 명을 8년간 추적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사망률이 43%나 증가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스트레스는 해롭지 않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하네요.
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원래 제 생각이랑도 정반대 결과가 나와서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더 해롭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 믿음을 떨쳐버려야 되겠네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뭐 코르티솔과 DHEA라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도대체 이 발음조차도 어려운 이 호르몈 도대체 뭔가요?
저도 그 부분이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왜 코르티솔이 많으면 면역체계가 망가지고 우울감이 늘어납니다.
안 좋은 거군요.
네, 안 네.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DHEA가 많이 나오면 우울감이 완화되거나 집중력을 강화시켜서 뇌 스테로이드라고도 불린대요.
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호르몬을 측정한 뒤에 스트레스는 건강에 이롭다는 영상을 시청하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측정을 했더니 좋은 호르몬인 DHEA의 분비량만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정반대 효과를 내는 이 호르몬이 동시에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스트레스를 몸에 이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좋은 쪽으로 또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게 더 놀랍네요.
그렇죠. 네. 믿는 대로 몸은 점점 변화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스트레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그 긍정적인 측면은 거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앞에서 운영자 이재범 씨가 실제로 우울증을 앓기도 했었다고 했는데 정말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맞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 몸까지도 마음먹게 달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과학 영상이긴 한데 철학적인 느낌도 있고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인간사 모든 것이 원효대사 해골물이었던 것이다. 심오하죠.
네. 네.
좋아요 803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아.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모든 게 달라 보인다는 거죠.
네.
네.
저도 평소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스트레스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표현이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건 내 우울감을 덜어주는 착한 스트레스야.
아, 그 자기 주문으로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이제 내가 느끼는 게 착한 스트레스인지 나쁜 스트레스인지를 일단 구분만 하더라도 큰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오프닝 네. 때 한번 했었어요. 스트레스도 있고
네,
긍정적 스트레스가 네. 있고 부정적 스트레스가 있다 이러면서
네, 그래, 네. 그분만 하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금 영상을 한 1, 2분 정도만 들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1, 2분 만에 바뀐 걸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고양이가 왜 야옹거리는 거
아 그거 얘기해 줘요.
그거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네. 네.
고양이가 왜 야옹거리는지 알려드려요?
네. 그리고 그 다섯 가지.
아, 네. 고양이가 왜 야옹거리는지는 그 집고양이에서 유독 많이 발견되는 울음소리래요.
네.
이게 새끼 고양이일 때 엄마를 부르는 게 야옹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집주인을 엄마 또는 보호자로 인식을 하면서
네.
관심을 끌려는 소리가 야옹이어서
아.
산고양이나 들고양이에서는 야옹이라는 소리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요.
아,
신기하죠.
네. 모든 고양이가 야옹을 하지 않는군요.
네.
그러네요.
이런 비슷한 관심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영상이 총 몇 개 올라와 있나요?
이 통로에는 영상이 총 56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네. 다 세봤거든요.
이거 센 것도 참 일이겠습니다.
네. 1분 과학을 구독하면서 과학에 점점 흥미가 생긴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과학이 단순히 우주선 타고 탐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미경으로 뭔가를 들여다본다든지
네.
좀 틀에 박힌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영상 몇 개 보면서 과학이 훨씬 인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분야구나 이런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게 정말 아는 게 맞는지 또 더 들여다볼 부분은 없는지 호기심을 갖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방금 그 스트레스 영상도 그렇고 뭔가 보편적인 생각을 한순간에 이렇게 딱 뒤집어 놓는 게 또 과학의 또 다른 매력이죠.
네.
벌써 72만 명이나 구독하고 있는 걸 보면 과학이 어렵다, 싫다 하면서도 정은 씨나 우리처럼 또 이렇게 뭔가 호기심 넘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구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아마 우리 학생 친구들도 많이 구독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그 72만이라는 숫자를 보고 약간 배신감까지 느껴졌어요. 아. 제 주변에는 과학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언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재밌는 영상을 보고 채널을 구독하셨는지 네. 그 예전에는 과학 영상 하면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다큐멘터리 이게 거의 그렇죠. 전부였죠. 네. 네.
한 시간 남짓하는 맞아요. 보다가 좋은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로 그것도 1, 2분 내에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게 과학에 대한 관심 자체를 많이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즘 화제가 된 영상과 소식들 가지고 올게요.
네. 자, 정은 씨, 이 영상, 이 채널 구독하셨습니까?
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아, 그럼 정은 인증은 아직 네. 안 한 거네요.
재생 목록에는 많이 넣어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채널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시고요. 정은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